이게 디지털의 한계죠. 패드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오늘은 좋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너무 참 좋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나 왜? 본인이 아니, 악인 같아? 그럼 좀 불편할 텐데. 그렇죠?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나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장 28절도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사금하시면서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장조점들은 좀 다르지만 잠언 2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의인의 결과는 좋고 악인의 결과는 나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로움, 선함에 대한 동기부여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악인의 결과는 안 좋고 의인의 결과는 좋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시기로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능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악하건 선악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성공에는 일정 부분 운의 영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똑같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갖고 큰 성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갖고 되게 초라한 정도의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작용해요? 운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운은 선함의 결과나 그렇지 않죠. 이 운은 랜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맞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기 선함의 보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세요. 그런 간증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간증이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죠. 그렇죠? 그거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다른 선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맞지 못했을 때 넌 선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라는 논리로 번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아마도 네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운의 영역을 선함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선함을 보상으로 해석하는 거. 그냥 쫙 보셔도 랜덤으로 보셔도 그냥 세상을 보세요. 옆에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선함이나 악함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능력 있고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선함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그러면은 그래도 선한 게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이 늘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변이 보편적으로 좀 선한 사회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선한 게 성공해서 유익해요. 왜? 주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한국 사회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서는 안 그렇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계 평균으로 치면 선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선하신 게 중장기적으로 성공하시기 더 유익하세요. 단기적으로 악한 방식을 쓰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성에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죠. 한국 사회에서는. 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해도 좀 선한 사회니까. 로마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악하죠. 거기서 기독교인임네라고 선하게 살다가 나가기 쉽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한 게 내 성공에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선함이 잘 되는데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기보다 능력 있고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죠? 능력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결과죠. 그럼 잠언의 메시지가 좀 틀렸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잠언도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하고 동의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시편에도 여러 번 반복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너보다 나쁜 놈이 잘 되는 꼴을 분명히 볼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몇천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꼴을 볼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보다 나쁜 놈이 너보다 잘 되는 꼴, 형통한 꼴을 네가 볼 거야. 분명히 네가 그 장면을 목도할 거거든. 그래서 엄청 부러울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엄청 열받을 거야. 그렇죠? 시편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시냐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럴 거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꼴을 볼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뭐지? 잠언은 분명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형통한 악인을 보고 네가 불편할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잠언 전반적으로는 의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악인에게 나쁜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네.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닌가? 충돌하지 않죠. 왜요? 좋은 결과라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좋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좋은 결과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 원툴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는 좋은 환경이다. 그걸 등가시켜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건 세상에 다는 얘기고, 잠언에서 좋은 결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단지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잠언에서 좋은 결과로 얘기할 때 좋은 환경은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사탐 정도? 구경수에 못 들어가는. 인생에서 좋은 결과라고 하는 거를 따지려면 요거 요거 요거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그것도 꽤 중요하지에 들어가는 게 환경적인 좋음이에요. 요 맥락에서 잠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그럼 잠언에서 좋은 결과라고 하셨던 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의 교회와 달리 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잠언에서는 복합적인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굉장히 다면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인 좋은 결과를 얘기해요. 오늘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만 들죠.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좋은 결과의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하기로는 평안의 풍요를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몇 글자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부함이에요. 그렇죠? 풍요죠.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15장 6절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럼 여기에 어떤 거예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돈에 붙어있는 옵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돈에는 어떤 옵션이 붙어있어요? 평안이라는 옵션이 붙어있어요. 어떤 돈에 어떤 옵션이 붙어있습니까? 어떤 돈에는요. 22절에 근심 얘기하죠. 6절에 고통 얘기하죠. 16절에 번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돈에는 근심, 고통, 번뇌라는 옵션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죠?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돈은 평안이라는 옵션이 붙어있고요. 어떤 돈은 근심, 번뇌, 고통이라는 옵션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 돈 액수가 더 커 보이다고 그 옵션이 붙은 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돈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죠. 우리가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심, 고통, 번뇌가 옵션으로 붙어있는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최고급 요리를 앞에 내놨는데 미각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 옵션을 붙어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의 정도, 돈의 액수로만 따지면 이 사람이 언뜻 보기에 더 성공해 보이고 더 뭐 풍요를 하는 거 보이고 더 좋은 결과를 있는 걸 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좋은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액수가 줄어들어도요 옵션이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옵션으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옵션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돈마다 옵션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옵션이 잘못 붙은 돈 한번 선택하셨다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텝이 꼬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 생명력입니다. 선함의 그 좋은 결과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들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도 16장 8절을 보시면요.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하시는 얘기죠. 소득이 적어도 선한 것이 공의로운 것이 소득이 많아도 불의한 것보다 낫다라는 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1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느니라. 그래서 11장 8절에는 악인의 싹, 악인이 얻는 소득, 악인이 얻는 풍요에 뭐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세요?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10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랑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건 굉장히 그 복합적인 개념인데 이 생명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봅시다. 자부심,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을 생명력의 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부심을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이 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 깊이 해서 선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주연아 마음 깊이 해서 선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는 뭘로 불러요?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선한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선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깊은 내 내면과 내 현재 내 마음 사이에 뭐가 생겨요? 연결점이 생겨요. 연결점. 그러면 이 내 영혼과 인격의 일체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느껴요? 자부심을 느껴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인정이지, 그치? 내가 나를 이렇게 합리화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멋있어, 난 훌륭해 막 이렇게 내가 나를 세뇌해도 그건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부심이랑은 달라요.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부심은요 바깥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붓는 느낌이랑 달라요. 그 샘의 근원처럼 아래서부터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라고 자부심이. 그게 내 내면에 깊이 있는 선함과 내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기준과 선택이 일치될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부심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뭘 느껴요? 정체성을 느낍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뭐로 연결돼요? 자존감으로 연결되죠. 아,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내 선함을 통해서 선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뭘 가지게 돼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우리 내면이 갖는 생명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내면에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없으면 내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끊어져요? 내 마음 깊에서 양심의 기준과 현재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연결선이 끊어지죠. 그렇죠? 내 양심에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끊어지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수 없고요. 마음 가장 깊이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은은히 올라옵니다. 본인이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한심하다. 라고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은은히 올라와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 내면에서 내가 사실을 나를 생각하면 난 나쁜 사람으로 내가 나를 느껴. 사실 나는 생각하면 수치심, 내가 별로라고 내가 느껴. 그러니까 이 내면 깊이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내면의 생명력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요. 긍정적인 감정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쪽이 텅 비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뭘 느껴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이 텅 비어있으면 여기가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갖고 오기 시작해요? 외부적 평가를 갖고 오기 시작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 뭘 갖는 거, 이걸로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해요. 그게 일정 부분 성공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그 외부적인 요소는 어때요? 유동적이죠. 고정적일 수가 없다고. 유동적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때 뭘 느끼기 시작해요? 존재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게 그냥 패턴이에요. 사람이 내 내면 깊이에서 올라오는 선함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거나 감정대로 살거나 남들 사는 대로 살거나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살거나 라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되게 별로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감정선이 있고 그게 내면을 공허하고 내면을 메마르게 만들고 오랫동안 메말라진 내면은 공허해지고 허무감을 느끼고 그건 외부적인 평가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싶어하고 그게 흔들리면 존재 불안을 느끼고 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 패턴으로 가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아니 훨씬 더 많은 돈이나 사회적 위치를 얻을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좋은 결과라고 하기 어렵죠. 빚 좋은 개살구라고 이게. 그렇잖아. 근데 선하게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내적 생명력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면 별거 아닌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니들 생각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숙을 얻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0장 20절이에요.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하는 말도 말은 사실 가벼운 거거든요. 마음에 비해서 말도 순은 같아요. 너무 가치 있어. 말이 순은 같은 사람의 내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치 있는 내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적어. 말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말은 먼지 같은 거고 저 사람 말은 먼지 같은 말이고 저 사람은 마음도 가치가 별로 없어. 자기가 막 진심을 얘기해도 가치 있는 게 없어. 이 사람의 진심은 내 진심을 하고 꺼내는 욕망이나 내 진심을 하고 꺼내는 생각이나 내 진심을 하고 꺼내는 감정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17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연단 개념에서 핵심은 뭡니까? 찌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가니에 금과 은을 넣어서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인데 은인데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도가니 한번 쫙 녹이면 다른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거나 분리돼 나가고 이 은만 금만 쫙 이렇게 액체 형태로 남는단 말이야. 그걸 다시 굳히면 이제 순도 높은 그렇죠? 연단된 금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내면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마음의 찌꺼기가 사라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조금만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의 찌꺼기가 사라진다. 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뭐 자부심과 정체성이 없이 사시는 분들은 아니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선을 얻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제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데 어려운 건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좀 해결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찌꺼기들이 있잖아. 그렇지? 과거의 경험이 준 감정선이라든가 왜곡된 욕망이라든가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어리석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있다고. 우리한테 이런 찌꺼기들이 있어. 내가 깊이 돌아보면 난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기는 해. 하지만 막상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핀트가 어긋나가는 부분들이 자주 나오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괜찮은 삶을 못 사는데 그게 뭐야? 매번 그 포인트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다고. 감정선들, 왜곡된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그렇죠? 익숙한 삶의 패턴들 이런 게 있다고. 이게 한번 확 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함을 선택하면요. 선함을 선택하면 이게 된다는 거야. 확 타버린다고.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주 뭐 낮은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거나 식단하신 거랑 비슷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운동하는 게 막 너무 재밌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거는 뭐 약간 그냥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식단하는데 뭐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왜 해요? 왜 해요? 그걸 통해서 내 몸에 찌꺼기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연단된 완성형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더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서. 뭐 우리 나이에 뭐 이쁘지고 하는 건 다 지나간 얘기고.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죠? 걷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롤모델이 앞에 계시잖아요. 진짜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걸어야 되잖아요. 90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 그럼 그 고난의 과정을 크게 의미 두지 않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서 너 오늘도 고통받으러 가는구나. 막 너 무거운 거 들고 살아? 난 무거운 거 하나도 안 들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을 선택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근같이 나오는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숙의 관점을 보면 A라는 의인은 의로운 선택을 했는데 점점점 어려워져. 헬스장 등록한 것처럼. 점점점 어려워진다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코스업처럼 이게 1년, 2년, 3년 딱 코스업을 끝내면 그 사람이 정근같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찌꺼기가 딱 사라진 상태라고. 여러분, 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쭉 가는 게 더 행복할까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그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사실 겉모습만 멸장한 거지 계속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서 잡아뜨리는 거지. 그 찌꺼기 여러분 해결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면 이쪽 이 아기는 형통해. 그런 연단이 없어. 마음의 찌꺼기 그대로 갖고 살아. 그렇죠? 근데 뭐가 더 좋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혹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보다 마음의 가치가 얘는 마음의 가치가 좀 슬픈 일이잖아. 그럼 마음의 가치가 적어진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그렇죠? 내면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거의 감정, 잘못된 욕망, 어리석은 생각, 미숙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돼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돼 있죠.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그 왜곡된 욕망으로 그 과거의 감정으로 그렇죠? 그걸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죠. 난 누구라고 할 때 그걸로 자기를 설명해요. 가치 없는 내면. 내 깊은 진심을 하고 꺼내드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건 네가 자유로워야 되는 네 마음의 찌꺼기지. 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네 안에 있는데 그 가치가 저 내면에 숨겼는데 그건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깔짝깔짝깔짝 되면서 그게 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치 없는 내면. 내면의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시절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도가니로 들어가고 풀물로 들어가고 내가 녹아내리면서 마음의 찌꺼기가 태워지고 그건 더 정근같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결과예요. 하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숙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도가니 뭐 김치가 익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뭐 도가니 뭐 불 녹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중감정이죠. 과거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모든 제 인생에서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연단의 과정 이전으로 돌아가서 너 그 연단을 안 받고 편안하지만 그 미숙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래? 그 연단을 받고 그래도 그 부분은 성숙한 이 모습을 할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연단을 안 받은 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이 나이에 그런 미숙한 모습을 가진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전 다시 돌아가도 이 연단의 과정을 선택할 거예요. 그 연단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게 저는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미래 시제로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 연단을 선택하면 네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연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넌 미숙한 사람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 감정은 지금 정도 성숙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제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 좋지 않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인간으로서는 연담은 성숙을 축원합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하지만 양쪽에 선택권이 있다면 뭐가 더 좋은 결과예요? 찌꺼기를 한번 태우고 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결과예요.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아요. 굉장히 다면적인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오늘은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하나 더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혹은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 관계가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과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렇죠. 악의 대표성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악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만한 것이고 완고한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자만하고 완고해 지만 맞아 이기적이야 지 입장만 생각해 그리고 어리석어 멍청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자기만 맞고 자기만 자기 입장만 자꾸 생각해 아이가 이제는 있어봐 같이 사는 사람 환장하지 사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 옆에 살아가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이 악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의로움을 선택하더라도 적은 소득 의로움을 선택하느라고 적은 많은 소득을 포기하고 적은 소득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른 쪽 한 조각만 먹어도 화목하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결과일까? 그 개인의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미워하고 다투는 삶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 내가 이건 내가 줄어들지만 내가 사랑하고 화목한 삶의 가능성이 있어. 뭐가 더 행복할까 결과적으로? 뭐가 더 좋은 결과냐?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12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는 이라. 의인은 주변의 인도자가 돼요.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악인은 미혹하는 존재가 돼요. 미혹하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쁘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악마의 전도지죠. 이 사람은 악마의 전도지예요. 다른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 보면서 나도 악하게 살까? 그럼 얘가 그래 나처럼 살아. 집에 가서는 다투고 내면으로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내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돈 보고 내 성공 보고 부러워해 주는 거를 내가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 부러워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랑한단 말이야. 그건 악마의 전도지라고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빚 좋은 개살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개하기에 바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필요를 잘 못 느껴요. 왜? 남들 보기에 멀쩡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별거 없는 사람은 남들 보기에 별쩡한 그 장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이 좋은 빚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개살구인지 모르니까. 그쵸? 그것을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인정의 그걸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패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마의 전도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정산하실 때 자기는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그냥 남들이 와도 부럽다 이 말 듣기 좋아서 그냥 사람들 모임 쫓아다니면서 내 자랑한 건데 하나님 오셔서 너 악마의 전도지구나 이러면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넌 악마의 전도지 복잡해지잖아. 뭐가 좋아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거. 마무리로 갑시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좋은 결과가 되게 복합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선한 결과 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선한 결과는 사회적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거니까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으니까 잠언에서 계속 의로운 자의 결과가 좋고 악인의 결과가 나쁘다고 읽으면서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내가 보는 게 그게 아닌데? 뭐 능력 있는 놈들이 성공하던데? 그냥 운 좋은 놈들이 성공하던데? 하나님 더 나쁜 놈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많이 받는데?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잘 안 된 게 악해서 그런 건가요? 뭐 이렇게. 혹은 악인인데 잘 되신 분들은 아멘! 뭐 되게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은 없어, 그치? 이렇게 된다.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결과에 대한 입체적인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결과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 입체적인 시각.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잡혀야 돼요. 인생의 좋은 결과는 이거지라고 자문해서 그림이 잡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은 결과지. 이게 좋은 결과지라고 그 그림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 이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지. 이건 악한 결과지. 라고 그림이 잡히셔야 된다고. 그 그림이 잡히셔야 돼요. 그럼 그냥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나라고 할 때는 좀 그림이 복잡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림을 그려주면요.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는데 가치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 되게 성공했어. 옛날엔 괜찮은 애였거든. 그냥 가치 있는 내면을 갖고 있는 애였어. 막 성공해서 이거 반갑게 만들고 그때 애가 그냥 딴 사람이 됐어. 막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이런 애가 됐어. 거들먹거리는 애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어떤 기분이에요? 와 부러워 이래요? 이거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야 이게 진짜 쟤한테는 돈이 화였구나. 그거보단 좀 진지한 애였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할 줄 알고 좀 그런 게 있는 애였는데 싹 없어졌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옆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옆에 보면 와 그냥 아 저 사람한테 저 돈은 화구나. 저 집안에 저 돈이 없었을 때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 집안에 저 돈 들어가고 근심 고통 번뇌야 그냥. 복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화가 떨어졌네. 그렇죠? 그게 보이잖아요. 옆 사람 보면. 사람을 만나봤는데 얘기해보니까 마음의 공허함, 허무감, 존재 불안,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내면에 가득해.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안쓰럽지. 하나님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이 사람 주변에 악한 영향이 없죠. 근데 본인만 몰라. 안쓰럽지. 그렇지 않아요? 본인 잘났다고 설치면서 주변 관계 다 끊어놨어. 안쓰럽잖아. 자기 돈 좀 있다고 자기 뭐 좀 있다고 설치하면서 주변 관계 다 망가졌어. 안쓰럽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옆 사람 보면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게 딱 보여요. 이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게 딱 보여. 그게 진짜 빚 좋은 계산을 딱 보여. 그런 사람 뭐가 부럽습니까? 그게 무슨 좋은 결과예요? 그냥 돈만 있고 명예만 있는 거지. 그게 다 그냥 간판만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딱 보여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재밌는 게 이걸 나로 갖고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꾸 들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옵션이 번뇌와 고통 옵션이는 10억과 평안의 옵션이는 1억. 아, 이걸 받은 다음에, 그 가시를 발라내는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잘 바르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본인 일이면 이 생각이 든다고, 사람이. 그걸 섞고 싶어 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딱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대단해 보입니까? 야, 저 사람은 딱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저 사람은 마음에 찌꺼기가 없구나. 저 사람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 사람은 큰 돈 아니지만 평안의 풍요를 받았구나. 부러워요. 사실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세우셔야 돼요. 잠언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좋은 결과에 대한 입체적 방향성 내면이 이 사람의 중심이 좋고 내면이 좋고 관계가 좋고 사회적 영향력이 좋은 그리고 필요한 풍요는 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풍요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옵션이 딱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만나고 싶다. 내가 내면에 연단되는 사람이고 싶고 가치 있는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싶고 내가 주변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내가 선한 미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걸 내가 얻고 싶다. 라는 그 방향성이 내 안에 딱 잡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쪽 방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있으셔야 여러분의 잠언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결과가 여전히 사회에서 쓰는 외부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만 좋은 결과로 머리에 박혀 있으시면 잠언과 아무리 읽어도 연결되지 않는 단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라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여러분 선함이 좋은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여러분 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그건 그냥 능력과 운의 문제이고 여러분 뭐 환경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바뀌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한 것이 여러분 생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데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것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좋은 결과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고 선함은 그거 약간 발목 잡는 옵션이고 근데 너무 악하면 하나님께 후드려 패니까 적당히 이건 해줘야 되고 이런 구도로는 이 잠언에 말씀하시는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선함 자체가 여러분들의 복합적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복습합시다. 그럼 선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선함은 도덕적인 보수성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고 세상이 준 사고방식 갖고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들 최선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선함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잠언이 얘기하는 이거 없이 논리적인 거 잘하고 말만 잘하고 능력 있고 이건 다 헛똑똑이들이야.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는 거라고. 이 선함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거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구할 것이 있는 일은 매번 하나님 앞에 서서 왜? 난 미래를 모르니까 난 전체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 내 감정과 내 논리를 앞세우지 않는 거 내 욕망을 앞세우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멈춰서 주르게 귀 기울이는 거 이게 선함이에요. 이 선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양심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기준이 중요해. 지금 이 도전이 중요해. 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가실 때 거기 반응해내는 거. 이 선함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지혜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선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하세요. 좀 더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걸 정말 깨닫는데 참 진짜 난 내가 똑똑하다고 살았거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 주면 목사님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도 저한테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아빠는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난 똑똑해. 또 기분 좋잖아. 남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해 주면 여러분 거기서 기분 좋으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거는 내가 하는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선택들을 보세요. 사람이 그것만 보면 막 내가 지금 뭐 내 머리에 막 촉촉 돌아가는 거에 심취하잖아? 여러분 그거 술 먹는 거야. 내 논리에 팍팍팍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럼 헛똑똑이가 되는 일이야 그게. 그러면 내가 너무 맞지 마. 어?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작독한 줄 알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의로워. 막 내 말에 내가 설득돼. 맞아. 막 내가 말하다가 깨달아. 그래. 난 너무 맞고 쟤가 나쁜 애야. 막 엄청 설득해. 막 내 의로움의 감정이 막 치솟아올라. 헛똑똑이지 그게 다.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생각할 때 여러분들 머리를 막 휘감는 논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했던 선택들을 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것들을 많이 했는지. 그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땐 논리가 없었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 밀어내지 말자고. 얼마나 그때 내 확신에 심취해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는 그게 선택이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때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닌 게 되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제가 저를 겸손케 한 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자인지 저를 겸손케 한 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말씀 듣고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내 그 선택들을 한 다음에 야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촥 보라 네 멍청함을 이렇게 어? 그래 내가 그때 그랬다면 안 됐던 거였구나. 근데 지금도 내가 내 논리에 심취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황을 딱 보자마자 결론이 나는구나. 계획이 세워지는구나. 이 술 취한 자야. 주여 내가 깨게 하소서. 내 논리에 취해서 갈짓자의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영성,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성태들을 쌓아갈 때 부분적으로는 갈지를 걸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큰 방향성은 한편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민이라는 겸손을 겸손에 하나님께 일하실 거예요. 그 고민이라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고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택에 초대하시고 그러면 아마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시고 그 선택들이 쌓일 때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역들이 흘러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걱정 없는 풍요가 임하는 이 은혜, 이 좋은 결과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는 아니고 좀 반성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어리석은 선택들을 많이 반복하고서도 내가 지혜롭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선택으로 초대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초대하겠사오니 주 나를 찾아오셔서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주님과 함께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좋은 결과들을 우리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마음에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이나 허무함이나 불안감이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사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된 실수,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풍요가 있긴 한데 근심이 많이 섞여있는 풍요입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는 풍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 잘해주는 선한 영역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잠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네가 선한 선택들을 해나가면 이 응답을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나에게 필요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과 관계와 내 삶의 현장과 내가 또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들에서 주님께 허락하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함께 아뢰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들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들의 무너진 관계를 만져달라고 그들의 오늘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본문 말씀은 저희가 선함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선함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함을 선택해 나가겠사오니 잠언에 약속하신 것들을 저희가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이 메말라 있는 자라고 내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마음, 메말라 있는 마음이 살아나고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소생되는 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무너진 자들 가운데 사랑과 화목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불화함이 사라지고, 저희 가운데 근심함이 사라지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풍요를 주셨으나 그 풍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뇌가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 없는 풍요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걱정 없는 풍요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함을 선택해 나가겠사오니 그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 이복을 주실 것이라는 자문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저희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오늘부터 제대로 선택해 나갈 때 주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이 남아있은 가족 가운데 넘치게 임하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신앙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